자, 오늘부터는 매일 성경 순서에 따라서 누가복음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잘 아시는 대로 유명한 현장인 겟세마네 동산에서, 누가는 겟세마네라는 표현은 하지 않았지만 이 감람원이라는 동산은 바로 겟세마네 동산을 또 다른 표현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두 가지 일이 생기죠. 하나는 예수님이 친히 제자들과 깊이 교제하는 장면이 포착이 되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인 유다가 군원들과 함께 예수님을 체포하러 오는, 그래서 예수님이 체포되는 그런 장면이 이 주변에서 발생을 합니다. 오늘은 아무래도 새벽 시간이니까 겟세마네 동산의 주님의 기도에 대해서 초점을 좀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장소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감람원, 또 다른 말로는 겟세마네라는 동산입니다. 그런데 이제 누가의 기록 말고 다른 기록을 보면 요한복음에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장소는 누가복음 21장에도 표현된 것처럼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아마 종합해 보면 제자들과 항상 머물면서 쉬기도 하고 기도도 하시던 장소가 이 동산이 아니었겠는가 넉넉히 짐작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때문에 제자들이 이 동산에 주님이 늘 머물러 계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누구도 알고 있었다고요? 유다도 알고 있었어요. 유다도. 자, 그러면 예수님은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을 이미 말씀하셨고 또 친히 그 사실을 잘 알고 계세요. 그럼 이날 밤만은 적어도 상식적으로는 이 동산으로 가셔야 됩니까? 다른 곳으로 피해야 됩니까? 피해야 옳죠. 근데 모르고 갔을까요? 물론 알고 갔죠. 이것은 뭘 설명하는가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행보는 스스로 받아들인 사건입니다. 이 동산에 예수님의 습관을 쫓아 기도하고 쉬는 장소인 것을 다른 제자도 물론 알았고 그 중에 유다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유다가 은전 30에 관원들을 데리고 체포하러 올 것도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제자들과 함께 습관을 쫓아 이 동산에 그대로 들어가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상한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을 매우 낯선 모습으로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좀 볼까요? 40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이게 이제 인트로 부분이에요. 서론 부분이죠. 그런데 마지막 이 기도의 문단인 46절에도 보면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로 시작이 돼서 마지막에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뭐 유혹이나 시험이나 사실은 비슷한 개념이긴 한데 앞뒤 여는 문장도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닫는 문장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종합해 보면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이 유혹 가득하고 시험 가득한 세상에 살면서 그 시험과 유혹이 없을 수는 없어요. 오늘도 아마 수많은 유혹과 시험들이 내 곁을 지나 스치거나 부딪힐 겁니다. 거기에로부터 빠지지 않는 방법은 맹렬하게 주님 앞에 매달려서 주님과 항상 소통하는, 기도하는 일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믿습니까? 최고의 전략은 기도예요. 최고의 스펙을 갖추는 것도 기도입니다. 아닌 것 같죠? 이것만큼 리얼한 준비가 없어요. 주님이 이 마지막 밤, 마지막 순간에 오죽했으면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그리고 친히 기도의 본을 보이시려고 이제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실질적인 기도의 내용을 접하게 되는데 41절을 볼까요?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매우 잘 알려진 유명한 예수님의 기도의 명구입니다. 늘 우리는 이 기도 아래 머물러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런데 항상 우리는 이 기도의 문장을 거론하거나 언급하거나 떠올릴 때마다 사실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었는가 하면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 모범 답안에 초점을 맞춰왔어요. 뭐 더 이상 주석도 해석도 필요 없을 정도로 매우 정확한 예수님의 기도인 것은 맞는데 사실은 이거는 그렇게 큰 문제가 또 갈등이 우리에겐 안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매우 이상한 예수님의 기도의 문장 하나는 그 앞부분이죠. 다시 읽습니다. 42절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랬어요. 이런 모습은 예수님에게는 그렇게 썩 어울리지 않는, 예수님의 지금까지의 말과 행동과 지향점에 비추어서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라는 기도의 요구는 어울리지 않는 문장이에요. 그렇게 생각 안 되십니까? 예수님이 지금까지 강조하고 주장했던 바가 뭡니까? 십자가를 향한 걸음이었어요. 그리고 자신이 어떤 죽음을 죽을 것을 누누이 제자들에게도 가르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를 하나 들게요. 마태복음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들으십시오.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합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이것은 틀림없이 예수님이 죽음을 암시하는 가르침이란 말이죠. 너희들이 내가 마시려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그런데 이 질문의 뜻도 모르고 마실 수 있습니다. 덜렁 대답을 하죠, 제자들은. 자, 예수님은 여기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죽음을 계속 암시하셨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자기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도 굉장히 명확히 알고 계셨고 또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여 사는 것이 그분의 즐거움이셨어요. 그의 모든 행보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성경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그렇게 행보하시고 가르치던 주님이 이제 끝판에 와가지고 거의 그 시간이 다 됐는데 이게 웬 기도입니까?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마음이 바뀌었나요? 이 매우 생경스러운 주님의 이 기도의 문구는 우리에게 오늘 굉장히 중요한 초점이 되어야 됩니다. 자, 여기에서 캄벨 몰가이라는 분이 계세요. 유명한 이 강해자인데 이분이 여기에서 이제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제가 깊이 받아들일 수 있는 동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용합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흔히 선입관으로 들어와 있는 어떤 생각처럼 말하자면 주님의 고난이 초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 주간만 되면 얼마나 아프셨을까? 자꾸 이 주님이 겪으시는 육체적 고난에 너무 포커스를 맞추는 경향이 있어 왔습니다. 그 예수에 대한 영화, 유명한 영화들이 많잖아요. 보면 너무 그 고난을 그 강조하고 고난에 초점을 맞추는 좀 감성에 호소하는 그런 영화 기법을 많이 사용할 때가 있어요. 멜 깁슨이 등장하는 유명한 예수에 대한 영화가 있죠. 그 영화는 본인이 감독을 했고 본인이 주연도 했어요. 멜 깁슨 맞죠? 이름이? 예, 오래돼가지고 생소하네요. 근데 이제 그 영화가 많은 호평을 받았지만 일부 복음주의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혹평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육체적 고난에 너무 영화가 초점이 맞춰져 있다. 자, 주님이 이 막판에 와서 왜 말을 이렇게 바꾸는 듯한 기도를 하셨을까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그 십자가에 겪을 그 고통 때문에 그 십자가는 그 당시 가장 극형에 해당하는 형벌이니까 그 모멸감, 뒤집어 쓸 모멸감 때문에 둘 다 아닙니다. 물론 주님이 십자가에서 겪은 찢어주신 살, 흘리신 피, 이 겪으신 고난은 의미가 커요. 그거를 경감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주님이 이렇게 낯선 표현을 동원하면서 이 마음을 바꾸는 듯한 기도의 문구가 담아내고 싶은 메시지가 뭐냐에 오늘 우리의 초점이 있단 말이죠. 캄벨 몰가는 여기서 언급한 잔에 초점이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잔. 보통 이 잔은 어떤 잔일까요? 항상 성경에서는 여러 잔이 등장을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잔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입니다. 주님이 받으실 고난에 초점이 있는 잔이 아니고 진노의 잔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죠? 죄입니다. 죄란 말 그대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서 파생된 온 아담 이후로 이어져 온 인류의 역사 속에 온 인류가 토해낸 무섭고 껌껌하고 어두운 죄악들, 내가 저지른 죄악까지를 포함해서 그것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세요. 그런데 이제 이 아들이 온 인류가 토해낸 그 모든 하나님이 너무도 싫어하고 무서운 죄를 이제 이 아드님이 이 잔에 담아 그걸 마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죄가 속량되어지고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습니다. 그 죄를 아드님이 제물이 되어 마시는 순간 죄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해가 돼요, 여러분? 죄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아들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아들을 등을 지는 순간입니다. 말하자면 아들과 하나님 사이에 분리가 이루어져요. 동시에 우리에게는 오랜 역사 속에 아담의 범죄 이후로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지고 회복이 되고 화목이 되는 순간입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져서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속건제물로 죽으셔야 했어요. 여러분, 우리 잠깐 이사야서 53장을 한번 보십시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53장 6절서부터 저하고 교독을 좀 합니다. 4절부터 교독을 합시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뭐 하셨다고 되어 있죠? 담당시키셨도다. 7절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시작.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시작.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아멘. 자, 앞을 잠깐 보실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머뭇거릴 수밖에 없었던 그 마셔야 되는 잔은 죄의 잔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잔. 그것을 뒤집어 쓰시는 순간 예수님은 죄의 덩어리가 되어서 속죄물이 되시는 거예요. 그 순간 아드님과 하나님은 분리가 됩니다. 주님이 못내 견디기 힘들었던 상황은 바로 이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 상황을 맞지 않으면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기에 그 순간 우리에게는 놀라운 생명과 맞대어지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안으로 들어가는 화목의 역사가 십자가 위에서 동시에 이루어진 겁니다. 믿습니까? 그렇게 주님은 기도하셨어요. 자, 그래서 다시 오늘 본문 주님의 기도로 돌아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2절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43절 다 같이 시작.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아멘. 자, 이제 우리는 오늘 이 전체 겟세마네 동산에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한 세 가지 정도 결론 겸 초점을 맞추고 기도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째, 바른 기도라는 것은 고난을 면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고난을 면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동원되어서는 바른 기도가 될 수 없어요. 우리가 연약한 인간인지라 하나님 앞에 어려울 때 기도하러 나오는 건 당연해요. 그런데 조금 더 성숙된 기도라면 이런 고난주간을 맞으면서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는 보통 고난을 피하거나 고난을 면제시켜달라는 차원과 입장에서 기도를 할 때가 많죠. 그건 바른 기도가 될 수 없어요. 첫째는 기도는 고난을 면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두 번째는 진정한 기도는 자기를 포기하는 것이다. 주님은 여기에서 철저히 자기를 버렸어요. 자기가 포기되어진 기도. 그래서 기도는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자기가 포기되어지지 않는 기도는 올바른 기도라고 할 수가 없죠. 이 한국형 기도는 대개 어느 패턴에 익숙해져 있는가 하면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공식에 많이 매몰되어 있습니다. 또 기도하면 열심히 하는 것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기도 열심히 해야죠. 그러나 진짜 기도는 기도하다가 계속 내 꿈이 내 계획과 의지와 뜻이 하나씩 하나씩 부서져 나가는 게 바른 기도입니다. 두 번째 기도의 큰 기초는 내 의지나 꿈이 내 자아가 포기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어쩌다 보니까 우리는 기도할수록 내가 더 강화가 돼. 그래서 괴물이 되죠. 하나님, 내가 이만큼 기도했습니다. 응답하셔야 됩니다. 거의 어떤 기도는 막 협박 수준이에요. 기도가. 세 번째로 우리의 기도는 결국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로 결론이 나야 됩니까? 아버지의 뜻이. 믿습니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결론이 나야 됩니다. 오늘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배운 기도의 원리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기도는 고난을 면하기 위한 수단으로 동원되어서는 안 된다. 둘째는 나를 버리는 것이 기도다. 내가 포기되어지는 것이 기도다. 그래서 결국 세 번째 기도의 초점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머뭇거릴 수밖에 없었던 그 잔은 바로 죄의 잔이었습니다. 주님이 마실 수밖에 없었던 잔. 그 잔을 기꺼이 희생하여 마심으로 오늘 우리에게는 용서와 진정한 죄로부터의 자유가 이루어진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한 주간 이어지는 모든 고난주간 새벽마다 이 십자가의 의미를 더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의 기도가 반듯한 기도로 주님 앞에 계속 풍성해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다가 개인적으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셔서.